오늘 제목을 굳이 붙이면요, 3장입니다. 전학과 그 이후,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학과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 5장 넘어가면, 성경 본문을 조금 벗어나서 어떤 고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장에 좀 충실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눈 죽었다고, 눈 안 죽었다고?
바로 죽지 않았어.
시간차.
예?
시간차.
시간, 그러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죽음이 구체적으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죽음.
그 죽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곧 죽음이다.
문제가 안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 좀 어려운 모양이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뱀이 유혹을 할 때에, 하나님 죽는다 했잖아. 먹어도 안 죽어! 이랬거든요. 이런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먹어도 죽진 않죠. 뱀은 바로 죽는다고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뭐, 어쨌거나 그래. 뭐,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돌리잖아요.
맞아요.
당장은 안 죽었다니.
옛말 틀리죠.
어디가 틀렸어요?
죽었으니까.
그 순간은.
그러니까 이제 이마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아담 보고, 그죠? 쫓겨나간 아담 보고도 아까 뭐냐, 봐. 내 말 맞아, 안 맞아? 이러거든요? 그럼 아담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얼빵하니까 맞다고 하겠죠.
얼빵해.
말을 들어서 그 짓을 했으니까.
아, 그래, 맞아. 이런다, 그죠? 한 100년이나 200년쯤 지나와가지고요. 지나서 이 뱀이 또 아담에게 와가지고, 봐, 내 말. 맞지? 그럼 얼빵하니까 여전히 그래, 맞아. 이러겠지? 그냥 심심할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참 재밌어요. 제가 그 질문 하면서 마지막 질문. 나중에 아담이 천국에 가 있을 때요. 이놈 뱀이 이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뱀입니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내 몸에 숨이 딱 빠지려고 깔딱깔딱 끓이면서 찾아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봐. 내 말 맞지? 안 죽는다 했잖아, 임마.
근데 아담 천국에 갔어요?
예? 와, 자꾸 쓸데없는 질문을 해요. 지금 선생님이 묻는 질문에 답부터 자극을 적은다 해야지.
순간에 그것도 힘들었죠.
진짜 아담 천국 갔을까?
갔다고 봐야죠.
왜요?
대표니까.
대표는 나쁜 짓 했는데.
어쨌건 하는 게 회복시키는 게 목표니까요. 그 문제 너무 심각하게 여기 하지 말고, 거기 갔는데 이 자식이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까딱까딱 와가지고, 봐, 내 말 맞지? 이럴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맞죠?
강도생님 말씀은 항상
뭐가 있어요.
이게 대답하는 거 반대로.
아니, 뭐가 있어가 아니고.
불러갖고 얘기하면 좀.
요새 학생들이 생각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왜?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까지 하는 거야.
약한 학생들이 참 많아.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뱀이 유혹할 때도 지 나름대로 머리를 맛있다 하면서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이 당할 때도요, 그냥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아담이 죽었냐 안 죽었냐 이렇게 물으면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다고 말하려면 이런 문제가 있고, 안 죽었다고 말하려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게, 이게 나중에 쫙 정돈이 돼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질문을 하거나 뭐 할 때 답변이 잘 안 돼요. 알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런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세히 이런 질문들을 잘 정돈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사실은 이 3장이 말이에요. 3장의 성격이 가령 뭐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징계 이야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려는 구속이냐. 3장이 여러분 징계 같아요? 구속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장을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오늘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 따먹은 놈 벌줬다 이런 기억보다는요 제가 의도하는 바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을 3장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결론부터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전에 물었던 그 사탄의 그 이야기 있죠. 안 죽는다. 너희가 지혜로워진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전부 일부 그 맞는 부분이 다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의도가 나쁘죠. 말은 맞지만 의도가 나쁜 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 중에서도요. 말은 맞는데 의도가 참 나쁜 말 많이 있습니다. 말은 맞아도 의도가 나쁘면 나쁜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런 거 혹 생각나는 거 있어요? 많습니다. 말은 맞는데 의도가 나쁜 거. 막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런 거 참 많으니까요. 사탄의 말이 다 그렇습니다. 말은 맞아요. 맞는데 의도가 참 나빠요. 그래서 사단이 그거 먹으면 눈 좋아진대. 눈 좋아져서 복 됐어요. 아니면 아담이 눈이 좋아져서 복이 됐어요. 화가 됐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하는 거 그 점을 열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왜 그게 화가 되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따먹었잖아요. 따먹었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 순간에 저 뭐야 약사발 마시고 캡 하듯이 죽어버려야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도 아무 일 없으면요. 이거 하는 말씀에 요 권위가 영 안 썼잖아요. 하나님이 권위 안 쓰는 일은 그것뿐만 아니고요. 따먹은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이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찾아오셔요. 찾아오셔가 그럼 뭐예요? 모른 척 하고요.
변명의 기회를 주죠.
변명의 기회를 자꾸 주죠. 다른 말로 하면 모른 척 하고 자꾸 물어요. 먹었냐? 알고 물어요? 모르고 물어요?
알고.
알고 묻죠. 어딨냐? 그럴 때요?
알고
묻는 겁니다. 알면서 왜 자꾸 물어요? 우리 가능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너 먹었냐고 말할 때 그죠? 아담이 무조건 하고 엎어져가지고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뭐 어떻게 됐을까요?
일이 바뀌죠.
바뀌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요? 자꾸 물을 때 답변 잘하면 주는데 아담이 답변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 점을 열심히 보셔요.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바로 죽지 않았고 찾아오셨고 찾아오셔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 얘기를 해서 조금 미안하지만 제가 저기 근무하던 제 옆 교실에요. 한해는 참 포항신에서 무섭다고 소문난 남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지각하면요. 질문이 없어요. 이 선생님 특징은요. 늦게 들어오잖아요. 소뚜껑 같은 주먹 가지고 한 대 쳐버리면 내가 그냥 속 떨어집니다. 왜 패는지 왜 늦었는지 질문 자체가 없어요. 매사 그런 식입니다. 결과 그 반에는요. 지각도 없고 공납금 늦게 내는 아도 없고 사고 뭉치도 없고 시끄러운 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연말에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도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글을 못 쓰겠대요. 생활기록부 그 마지막 난에 보면요. 아이 행동 발달에 대한 이 특성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뭐 얘는 삭수가 노래서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이걸 쓰든지 아니면 명랑쾌활하고 아주 발랄하고 뭐 좋은 말 쓰는 이런 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글을 못 쓰겠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똑같은데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옆반이 우리 반인데요. 그 반은 전교 제일 조용한 반이고 우리 반은 전교 제일 시끄러운 반입니다. 예, 지각하죠. 왜 늦었냐. 차가 오늘 늦게 와가지고요. 다음에는 그보다 그 앞차 타거라. 얘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지가 하거든요. 왜 늦었냐. 엄마가 밥을 늦게 해주네. 그래가 물어보면, 엄마가 밥은 제때 해줬어요. 지가 늦게 일어나놓고는, 말은 엄마가 밥을, 네가 늦게 일어났네. 왜 늦게 일어났나 물어보니까, 어떻게 드라마 보다가 늦게 잤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너무 늦게 보지 말고 일찍 자거라. 그리고 엄마 밥해주고 먹고 팍팍 내려와라. 예, 갔단 말이야. 그 다음날 또 지각해요. 왜 늦었냐. 오늘 진짜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봤는데 오다가 버스가 빵꾸가 나가지고. 얘는요, 허구, 헛날, 이유 없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 선녀이가, 다른 애 탄 버스는 빵꾸가 났는데 왜 네 탄 버스만 빵꾸가 나냐. 얘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질문을 안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옆반생이 모양으로 서뚜껑 같이 한번 나가면요, 그걸로 끝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못 하거든요. 제가 그걸 못해요. 영에 있을 때 아이 하나가 가출을 했는데, 얘기는 제가 교회에서도 몇 번 했습니다. 4월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 남학생들, 뭐,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남학생들 가출해가 며칠 만에 들어오면요, 보통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일로 와. 그러니까, 옆 빈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엎어놓고 두들기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자식하라고.
예. 근데, 저는 아, 붙들고 와가 교무실에 앉혀놓고요. 그냥 자근자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갔다 왔냐? 대구요. 왜 갔냐? 고추 따기 싫어가요. 시골 아이들이 고추 따는 게 어렵다는 건 내가 그래 압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집 나간 애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 왜 왔냐? 이러니까 다리 아팠어요. 잘 나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이 꼬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10월에 가방을 들고 학교 안 간다고 도망가 대구로 갔는데 대구 시내 들어갔거든요. 화장실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시골은 온천지가 화장실이잖아요. 근데 이 촌놈이 대구 시내를 들어가니까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왜? 있죠. 지 눈이 없어서 그렇지. 화장실 없죠. 그 다음 앉을 데가 없어요. 아무리 다녀도 앉을 데가 없고 화장실 없는데 그 가방 하나 들고 시내를 빙빙 돌다가 뭐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앉을 데 없고 어둠은 내렸죠. 이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 이래서 어떻게 제가 다시 내려온 겁니다. 내려가 그 이튿날요. 학교 뒷산에 탁 누워가지고요. 뭐 속에 마르면 마음껏 누면서 하는 얘기가 이 좋은 세상을 두고 내가 어디를 갔던 거. 애가 그 이튿날 뒷산에서 하루를 완전하게 지내고 그 다음날 학교로 들어온 거예요. 뭐, 할 필요 없죠? 제가 우스고 가지고요. 그래, 개 데리고, 매 하나 안 되고, 데리고 교실에 가서, 앞으로 고추 따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대구로 가려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부산으로 도망가려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가거라. 우리만 애들은 주로 그렇죠. 근데요, 제가 아이들을 제대로 잘 가르쳤다는 건 언제 표현하느냐 하면 졸업식 때 보면 압니다. 졸업식 때요. 그렇게 모범적으로 1년간 조용했던 그 교실은 졸업식 때 보면요. 유리 차이고 책 차이고 박스 차이 나는 겁니다. 우리 교실요?
그건 누가 물어봐요?
학교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 놈도 뭐 잡아오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래. 1년 내 모범이었던 게 졸업식 날 딱 보면 개판되는 거예요. 우리 교실요? 제가 지금 제일 그한 건, 졸업식 날에는 애들이 신발 신고 교실 들어옵니다. 운동장에서 식 치르고, 그냥 들어가가 흙질 다 만들어 놓고 가거든요. 우리 반 아이들 3분의 2가 실내화를 들고 그날 학교 왔어요. 실내화 갈아 신고 교실에 와가지고, 그래 맞추고 갔거든요. 사람은, 공가 치고 오빠 길러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인간 대 인간으로 붙어 나오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입이 많이 따라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사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한 방에 안 날리고요? 자꾸 질문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고 계시며 그를 회복시킬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참 많으신 게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이 말씀 많으신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물었나요?
안 물으셨어요?
점수 다 됐다.
읽고 왔거든요.
아, 이거 훌륭한 학생이에요. 아까는 조금 뭐 하더만은. 얘네는 안 물어요?
예.
왜 안 묻지?
물을 필요가 없는 애들 걔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묻고 하와에게 묻던 그분이 뱀에게는 질문 안 하고 그대로요. 선고만 떨어져 버리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자녀나 이웃에게나 뭐나 일을 간단하게 처리할 게 아니고요.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려면 여러분 참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 대우 안 하고요. 담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한 대씩 저 소뚜껑 갖고 날리면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남기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 가는 것, 하나님의 이 특징 말이죠.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 조금 올라가세요. 전화를 딱 따먹고 나니까 7절에 제일 첫 번 반응이 뭐냐면 눈이 밝아졌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몸이 벗은 줄 알고 치마를 해입었거든요. 선악과 땅 속은 죽는다 했는데 죽지는 않고 눈이 밝아졌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독약을 마시고 그 순간에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는 것만큼이나 이게 엄청난 변화를 포함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뭐 이 말 나와도 별로 신경이 안 쓰이잖아, 그죠?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그들이 벗고 있다는 걸 그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잖아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요.
아, 그런 굉장히 요즘 연구계가 왔네. 그 다음 질문이 그건데 이 벗었음을 여태까지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괜찮았으니까 여기서는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냐, 부끄러운 줄 모르던 걸 부끄러운 걸 알게 된 거, 이 차이입니다. 그 전에는 부끄러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 한데, 이거는 하나의 저게 뭐라고 할까요? 사실이라기보다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걸 보셔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짐승을 다 쓰리도록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담, 하와가 빨가벗고 서가지고, 얘들아, 호랑이 전부 집합하고 다 불러 모으면요. 호랑이가 같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호랑이하고 좀 다르긴 다르겠지만은, 그 말 잘 듣겠어요? 지난해나, 요새 호랑이 같으면요, 그 모이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글쎄, 저 잡아먹어버리면, 딱 알맞겠다, 이러지 않을까요? 짐승들은 몸에, 이, 털이 있어가지고, 옷 역할을 대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내가 먹고 살아요? 숲속을 돌아다니면 온몸에 상처겠다, 그죠? 마데카 소리 있었나? 소독력이 있었나? 알아서 비켜줄 만한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는 상상을 해보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모든 짐승들이요. 딱 보는 순간에, 아, 그 순간에 거기 굴복하고 순종할 만한 장치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면요, 군에서 대령이 만약에 별로 진급을 하면요, 달라지는 게 한 50가지가 됩니다. 왜 그거 그렇게 바꿔버립니까? 돈 많이 들게. 권위도 세워줘야 되죠. 그리고 그 달라지는 걸 딱 보는 그 순간에요. 아니, 그 달라지는 것 때문에 대령에서 어떻게든 별 달라고 애를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있어야 이 밑에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학교 교장 선생님 보다가 그 밑에 있는 나이 많은 평교사가 월급을 더 받으면요, 교장 말 잘 안 듣습니다. 내보다 월급도 좋은 게. 월급도 저 안 주는데 내가 뭘로 교장하냐? 내 교장 그러셨는데 저 뭐 월급을 더 안 주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기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잘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직급이 높아지면 그 높아지는 직급에 상응한 다른 것이 주어져야 이게 체계가 잡혀요. 혹시 집에 와서 신랑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회사에서 혹시 체면 유지비 안 주는가? 직급이 높아지면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체면 유지비가 그거 따라붙어야 됩니다. 안 따라붙으면 밑에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체면 유지비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거 가지고 밑에 사람들 밥도 사주고 하다 못해 뭐야 선물도 돌릴 거는 돌리고 해야 위에 사람이 말을 듣죠. 왜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 밥 얻어먹고 댕겨보세요. 권위가 서는가. 위에 사람을 세우려면 회사 같으면 체면 유지비도 있고요. 체면 유지비인지 품위 유지비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어떻게 붙이든 간에 있어요. 무슨 수당이라도 이제 아 직책 수당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직책 수당이나 그 다음에 또 그 뭐죠? 판공비라든가 이런 류가 반드시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차를 바꿔도 바꿉니다. 안 바꿔주면요. 좀 그래요. 특히 이런 게 이제 심한 게 군대 사회가 더 심한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른 동물과는 확연하게 구별되게 지도자로 세웠으면 이 막 보나마나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어디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중국 한자를 연구하는 분들에게서 답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불화자 있지 않습니까? 불화자. 그게 사람이란 뜻입니다. 옛날 글자에 보면 사람이란 뜻으로 불화자가 많이 쓰여요. 어떤 사람요? 불화자 안에 보면 사람인자가 들어있어요. 사람인자에 양쪽으로 점두개가 찍혀있죠? 무슨 의미냐면 사람의 몸에서 빛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화자가 본래는 그것이 사람을 뜻하는 의미였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몸에서 빛이 나는 거라고 만들어진 글자인데 그게 나중에 사람이라는 의미는 떨어지고 지금 불로 의미가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다 그 얘기죠. 옛날 사람들 한자를 만들었던 초기 사람들은 원래 사람은 몸에서 빛이 나는 거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그걸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을 수 있겠느냐 보면 조금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빛 가운데 계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던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바로 쳐다보지를 못했거든요. 그 모습이 얼풋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듯이 빛을 입고 있는 상태가 되면요. 어느 놈이 그 앞에 말을 안 들어요. 어느 놈이 그 앞에 엎드리고 한입거리하고 있어요. 최소한으로 그런 어떤 장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요. 아주 좋은 옷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선화가 따먹는 순간이요. 죽지는 않았지만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일 빨리 다가오는 저게 반응이 갑자기 부끄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이전까지 옷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선화가 딱 따먹는 순간에 옷이 자동으로 사라져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당연히 가려야죠.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것은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상상을 해보셔요. 그러면 요 변화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는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 거냐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 구절을 제가 재밌게 읽은 것 중에 하나는요. 그 황수환 박사가 그 강의 중에 했던 이야기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이래 물어놓고요. 정답. 자기 몸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한다는 얘기가 여러분 지금 발가락이 느껴집니까? 예, 가지요. 아, 그분들은 발가락에 무덤 걸린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무덤 걸려가지고 가리고 한 사람은요, 항상 발가락을 의식하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항문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건강한 사람은 전혀 못 느끼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병이 있는 사람만 그 몸을 의식하고 느끼고 있다는데 아무런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건강관리에서 했는데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다는 걸 딱 느끼는 것은요. 그런 표현을 빌린다면 건강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의식하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눈이 밝아진 증거가 아니고요. 거꾸로 그만큼 건강해지지 못한 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굉장히 큰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걸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셨어. 자, 그 전에 입던 옷하고 비교하면요. 예? 누더기도 이거 보통 누더기가 아니죠. 이놈의 자식들 그 좋은 거 줘놨더니 그거 다 잃어먹고 앉아가 어디 가가지고 이 누더기 같은 게 걸치고 있냐? 그래서 바꿔준 게요. 가죽 옷이죠. 가죽 옷. 무스탕쯤 되나요? 그 가죽 옷 역시도 그 이전에 그가 입고 있었던 그 옷에 비하면요. 형편없이 못한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에 비해서 좀 나은 거일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요. 그 7절이 눈이 밝아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더라.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보였다라는 거. 이건 역시도 단순하게 아 그랬는가 보다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 문장이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전혀 두렵지 않던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죠. 여기 얼마나 큰 변화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 죄도 없을 때는요 엄마가 집에 오는 거 그렇게 반갑잖아요. 근데 뭐 어쩌다 하나 깨어났죠. 엄마 들어오는 게요. 큰 사고 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피하고 숨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못 이긴 척하고 지나가는 척하면서 안에서 묻잖아요. 어디 있냐? 먹었냐? 그 대답은 너무나 유명한 대답이니까 뭐 간단하게 지나갑시다.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누구 잘못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그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제가 누구세요? 기가 막히는 낯대 아닙니까? 지제는 아니고 하나님 죄요 이 여자 죄죠. 좋을 때는 뭐라 그러고요?
내 탓.
아니 이거 내 탓인데 그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좋을 때는. 처음에 이 하와 데려왔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사람이 이렇다는 거 알아두셔요. 그저 뭐 나의 태양 결과가 세상에 당신밖에 없니다니 했어도 수가 조금 틀려지면요 이렇게 핵변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이려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애달파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도 뭐 여자는 좀 다르나요? 아니 그래서 또 하와에게 물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요. 그래서 남자보다 조금 낫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이러진 않았잖아요. 뱀이 낫다만 위로는 조금 받으시다만은 그래도 저는 자기가 먼저 일 저질렀는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속이 엄청나게 아파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제가 이런 걸 잘 아는 게요. 아이들이 사고 쳐가지고 그 경찰서 이제 갇혀 있을게요. 경찰서에서는 꼭 그걸 집에다 연락 안 하고 학교에 연락을 해요. 집에 연락하면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가면 될 텐데 꼭 학교에 연락해가 담임선생님이 집에 연락해가 아버지 데리고 가서 아를 데리고도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러냐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집에만 연락하면 엄마는 안 가시잖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엄마한테 연락할 겁니다.
여름 방학 때 집에 있는데요 연락 와가지고 쉬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학부형 데리고 좀 오세요 이런 말 그때 설질 납니다. 그래서 사고 많이 치는 아이들 데리고 있을 때는 여름 방학 때 아예 막 전화기 꺼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근데 아버지 데리고 가보면 어떤 아버지는 이래요. 자기가 입장에 더 갇힌 거 딱 해보고요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무겁게 한마디 던집니다. 야 정말 니 그랬냐? 모르고 물어요? 알고 물어요? 상황 보면 일이 그려졌다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 왜 물어요?
확인차.
그래, 아가 별 말 없으면요. 그 아버지 한마디가 참 무겁습니다. 너 정말 니가 그랬냐? 그 말 속에는요. 그 뒷수습을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의미가 거기 다 묻었어요. 그 장면 옆에서 지켜보면 가슴 좀 아립니다. 예, 다 커야 되는데 사고 치는 아빠 마음이 어떨지 그것을 지켜보면 참 가슴 아파요. 본인은 오죽하겠어요. 이런 걸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사고를 한번 쳐가지고 부들레가 있고 분리가서 한번 가보면요 실감을 할 날이 뭐 없길 바랍니다. 아도 없는 사람이 아멘하고 말이야. 아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묻다가 뱀에게 딱 봤어요. 그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겠다는 의사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지만 책임 다 진다. 그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서 회복시키겠다는 의사를 여기서 표현하는 거죠. 이 놀라운 얘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합니까? 뱀한테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 놀라운 선언을 뱀에게 해요?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의 손이 너희 밟고 아담
그럼 이것을 참 잘 보세요. 이 놀라운 얘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안 합니다. 안 하고 뱀에게는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뱀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 이놈 우리 식으로 합시다. 사람 식으로 하면요, 이놈 새끼 네가 이 일을 망쳐놨으니 너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꿀 한 대가 이래 벌써고 있는 겁니다. 벌써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 저 얘기는 날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뱀에게 하는 선고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가 들으라는 얘기구나 하고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얻은 아이죠? 자기 둘이 동침해서 낳았잖아요. 그걸 놓고 누구 덕에? 그 이상하네. 일은 저가 저질러 놓고 그 앞에 있는 그 구절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오해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 이렇게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픈 마음을 품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메시아가 되지만 그 여인의 후손이 이 뱀에게는요 머리를 상하게 할 원수가 되는 거죠. 그 뱀에게 묻지 아니하고 바로 이런 선고를 때려버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뱀은 이 여인의 후손을 어떻게 합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아프죠. 맞아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들이 훗날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 아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 거, 그것도 여기에 해당될 테고요. 여기 뱀의 발악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인 줄 모르고 데려가려 했던 사람들 몇이 있었죠? 그 사람들 왜 야단 맞는지 아세요?
항상 볼 때마다
이상하죠?
맞아.
맞아. 그거는 그때 가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겠지만 그 밑바닥에는요 아브라함도 모르고 아비멜렉도 모르고 바로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유효하고 사라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를 어느 놈이 건드려? 죽을라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뱀에게 했던 이 선고가 그 과정을 통해서 사라에게도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전혀 몰라요. 모르니까 뭐 도욕지 뭐. 억울합니다. 우리가 봐도 억울해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 그게 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가는 이 사탄의 발악이 거기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최종적으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로 나타나죠. 그러나 그게 발꿈치 상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뱀은 머리를 상하게 되죠. 요 구절이 그렇게 이어져 간다는 걸 기억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아직도 이해를 못한답니다.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뭔 소리인지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최초의 약속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여자에게 이제 벌이 떨어진다 그죠? 무슨 벌 줬어요?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 이거 참 이상해요. 짐승들은 해산할 때 별로 안 아프더라 이랬더니만 누가 그러대요? 아이고, 개가 새끼 놀 때 얼마나 낑낑대더라고요. 누가 그러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똥 놀 때는 안 낑낑댔디까? 개가 똥 놀 때는 힘 안 쓰더냐고요? 아니, 그 정도 힘이야. 써야 되지, 그럼. 당연하지.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이 진통, 산통 하는 거냐? 그 정도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죠. 혼자서도 잘해요. 하긴 옛날 우리 엄마들도 혼자서 잘 했는데, 문제는 참 많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 안 듣고 사고 쳤으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 당연 지사죠. 불만 있어요?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무슨 무통분만에다가, 뭐, 어째라 저째라, 병원이 뭐 아는데, 뭐, 아픈 사람 안 아프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 말이에요.
사모님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런 거. 아니, 잘
너무 멋있어. 그런 말 들을 데가 없잖아.
그것도 멋있다.
아, 이게 이상한 학생들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대, 정말로. 그랬는데, 그건 아주 점잖은 거더라고요. 아까 들어봐야 알지만, 굉장히,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점잖은 거예요.
장난 아니니까.
예?
장난 아니니까. 우리 빌리는 게 온 병원이 막.
뭔데, 하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참. 병원에서 산부인과 있잖아요.
겁나고 왜 시집 갔노?
그러게요.
산부인과에 근무했는 간호사가 어떻게 겁도 없이 결혼을 했나, 그
참.
다 그런 걸 해놓고요. 아, 잘못했으니까 벌 줬다 이래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왜 하필이면 다른 벌도 있을 텐데 이랬을까 하는 게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15절 이거도 맞나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잘못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디모데전서 2장 15절 아 맞네요. 그 끝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면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 시집가서 애 낳은 사람 다 구원 받네요. 시집 안 간 사람이 애로사항 많지. 애 안 낳은 사람도 애로사항 많아요. 아 이게 무슨 구절이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걸 처음 하시는 분 많이 있었겠습니다. 아니 안 읽어봐서 모르는 거 말고요. 디모데전서 내가 많이 읽었는데 읽었는데도 이분들이 오늘 처음 보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재밌는 게 남자 중에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요? 네, 참 훌륭한 학생이죠. 언제? 여기요?
아니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놨는데 이것들이 엉뚱한 소리하고 또 옆으로 샌단 말이야. 그들을 권고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하노라고 말합니다. 아이 하나를 영적인 자녀 하나를 낳는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를 얻었단 얘기예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는 것을 남자들은 잘 몰라도요. 여자들은 체험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체험적으로 알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주셨느냐 하니까요. 그 고통이 원래 하나님의 고통이었다는 걸 여자들은 체험으로 알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고 이 백성을 다시 불러드리는지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참 한 생명을 자기 백성을 다시 얻는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여자들이 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려는 고통이 어떤 것이냐를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자들은 말하자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벌을 주면서 왜 다른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경우는 참 많잖아요. 군대에서 요즘은 뭐 저기 뭐라 그럽니까 구타 벌 없습니다. 없는 지 오래됐어요. 그럼 뭐 벌도 안 하면 말 잘, 말 안 듣, 안 듣겠네, 그죠? 구타가 없어진 대신에 새로 도입된 게요. 을차려라는 게 있어요. 정신 차려, 이 말인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운동장 돌리는 거, 그 다음에, 그, 뭐야, 이 봉체조, 벌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버리면서 동시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체력 단련의 의미가 있죠. 그거 열심히 하면요. 알통 굵어지고 힘 세집니다. 뛰는데요. 파고들 되게 있잖아요. 우린 보통 몇 개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군대에서는 시작, 한번 시작하면요. 목표 1000개를 합니다.
엔돌핀이 나왔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런 데도 하염없이 가는 거예요. 도둑에 맞아가면서, 채여가면서, 욕 얻어먹어가면서도 막 퍼져가, 엎어져가, 빌리거리다가 또 힘내가 하다가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욕이, 욕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그런 세월이 지나면서 그만큼 결국은요, 체력 단련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을차려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없는 인격 모독적인 구타나 벌은 표면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 가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쓰셨죠? 하나님이요. 왜 쓰셨죠? 이건 다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답은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편으로 쓰신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묵상해 들어가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성경을 보셔요. 그러면 때로는 놀라운 답을 찾게 되는 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프다는 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른 점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뭐 성경 공부하다 가끔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녁에 신랑한테 대판 사왔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 분이 안 풀렸어요. 출근한 신랑한테 밥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좋은 학생인 줄 알았더니.
분이 안 풀렸는데 어떻게.
분은 안 풀렸어요.
근데 해줘야 내가 나중에 큰 소리
질러. 나중에 큰 소리 질러서 해주긴 해준다.
내 할 거는
정축에는 안 이런 게
겉과 속이 같고 겉과 속이 다른 거.
두 사람밖에 없어요. 따지면 안 사오는 거래.
밥을 안 해요.
안 해요.
원래 안 해요.
원래 안 해요.
아, 원래 안 한다고요. 참. 괜찮아요. 이건 처음 듣는 일이에요. 정답은 해줘야죠. 답은 해줘야지.
예?
해주는데 안 먹고 간 건 진짜 나쁜 신랑이라.
맞아요. 안 해주니까.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몇 번 해줬는데 안 먹더라고.
신랑 바꿔. 안 믿어요. 근데 정답은요. 해야죠. 해가지고 차려놓고 난 다음에 밥 먹으세요. 그렇게 하기 싫잖아. 그럼 어쩌냐. 숟가락만 뜨글거리거나 밥을 보글보글 잡거나 아니면 아 불러가 아 야단치자 밥을 먹어 그러고 하면 되죠. 그 얘기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와서 식사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만 알아듣고 나와야 되지. 그것도 암묵하고 삐지가 나가는 신랑 그거 가려야 된다. 대부분 남자들이 좀 잘 안 먹죠. 근데 돌이 없어요. 남자들 수준이 대체로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때? 내가 성지 나서 먹기 싫은, 아니, 해주기 싫지만은, 그런데 해야 되는 거니까 해놓고, 아들 보고 막 하긴 아니면 숟가락 먹고 밖으로 먹으면 싹 차도 먹는단 말이에요. 맛있 먹으란 얘기예요. 그거는 해주긴 해주는데, 마음이 아프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중요한 얘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안 하고요. 뱀에게 야단치듯이 하고 있는데 이놈식이 알아들으라 이 말이야. 알아들었잖아요. 나는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 안 해요. 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을 줬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것 좀 알아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묘한 구절 하나 있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들 때문에 여자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모는지 몰라요. 성경에 봐라. 네가 잘못해가지고 남편이 다스리자고 돼 있잖아. 이것도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실은요. 오해입니다. 그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 어떻게 벌이 돼요? 요즘 다 벌 쓰고 계시죠? 아, 맞아. 남편을 사모하는 게 한 사람밖에 없네. 근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모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장 대표적인 견우진요.
환경에서 발탁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사모함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함께 있을 때는 사모함이라는 게 없어요. 사모할 것이며 가는 얘기는 사모할 것이며 가는 얘기는 분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전제가 깔렸어요. 분리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아웅다웅하는 그런 관계로 관계가 변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톡닥거리고 싸우고 있는 거는요, 옛날에 받은 벌을 아직도 서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좋은 길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고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숙박거리고 싸우고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그 회복하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남편과 아내 사이가 거리가 한참씩 멀어서 거리가 생겨 있는 이런 관계, 이게 대부분의 남녀 관계입니다. 현재로서는요. 이 사모함 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 기억하십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만큼 간격이 생겨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하나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 돼야죠 하고 물으면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대부분이 안 된대요. 그게 벌받은 상태입니다. 그걸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또 회복해 가야 하는 문제라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리 가는 것은, 이 창세기 앞부분을 이해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는다는 말 역시도 분리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은 선악을 딱 따먹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표면적으로만 남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죽음이 시작이 되어버렸는데, 이 분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고요.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분리되죠. 그 다음에, 아담 보세요. 아담에게 있어서는 땅과 아담이 분리되어버립니다. 전에는 땅도 아담의 권한 속에 있어서, 아담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안 내놓는 건 땅이 반항을 하는 게네,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항을 했더니 저건 땅이 반항을 하네요. 분리돼 간다는 뜻이에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셨고, 19절에 보시면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게 이제 아담에게 주어진 벌인데요. 여러분 저기 요즘 운동하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여자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나요? 이건 없나? 살 빼려고 운동을 해요? 잠깐만, 운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자들은 왜 운동하나요?
남자는 왜 하나요?
네, 그 다음은 남자들이죠.
건강한데요.
누가요? 여자?
건강해야 가정이.
아, 건강해야 이제 가정이. 여자들 운동은 다 미용입니다. 입장소리 하지 말고. 다 미용. 남자들 운동은요?
돈 벌려고.
알통 만들려고.
알통만.
죽도록 수고하려고.
남자들은 오래 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오히려 건강 쪽이 맞고요. 여자들은 미용 쪽이 맞습니다. 근데 열심히 운동하는 남자와 운동 하나도 안 한 여자 중에 누가 오래 사나요? 그거 왜 그런데요? 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땀이 흘러야 살도록 돼 있는 게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죽으라고 땀 흘려야 빈둥빈둥 노는 여자하고 그냥 애 낳을 때 좀 아프기만 하면 되는 여자하고 같이 갑니다. 아닌데?
좀 아니고.
요즘은 좀 조용한데 40대 돌연사 난 불만이 많은 게요. 전부 남자야. 40대 돌연사는 다 남자에 해당되지. 여자 40대 돌연사 봤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한 사람도 없어요. 40대 돌연사 남자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전 올해로 40을 넘었거든요. 얼마나 땅이죠. 올해 넘었나?
올해 넘었어요. 아마 몇 년 안 됐어요.
올해요. 아, 만으로 해야죠.
아, 만기 살았어요.
올해가 5년이죠?
5년이요.
아, 근데 2년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아직 남았네. 만으로 치면 아직 9월달 돼야 돼요. 이제 위험 지대를 빠져나가는 상태인데. 여자들은 그거 없어. 어리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옆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목표로 운동을 하려고 그러거든. 대충대충 하세요. 오래 삽니다. 너무 걱정해도 오래 살아요. 대신에 살 빼려고 하거든, 열심히 뛰든지, 그건 관계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근데, 남자는 땀이 흘러야 살도록 돼 있다는 이 말이 빈말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집에 앉아가 빈둥거리지 하지 말고요. 나가서 쫓아내가지고 땀 흘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사는 방법이니까. 사람이 땅과 분리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는데요. 이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요거는 그 다음 시간에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때 가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이 사실조차도 엄청난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셔요. 그거는 다른 쪽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내보냈다, 그죠? 아담과 하와는 그때까지 죽음이란 걸 몰랐던 상태입니다. 근데 짐승 한 마리가 죽었어요. 한 마리가 죽었는지 몇 마리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죽고요. 그 짐승의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지금 몸에 두르고 살게 된 겁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까 무스탕 캤는데요. 가죽 잠바 해본 거네요? 짐승 가죽 덮어서 그러면, 짐승. 하나님 잘 만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원시시대 고인돌 가는 게 이제 저게 소위 진화론이 심어놓은 후유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으니 좀 잘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짐승들하고 관계가 네. 굉장히 뭐라 그러지?
좋죠.
예, 네. 그랬는데, 이제는 일단 죽음이란 걸 처음 경험을 네.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담도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충격이죠. 아담이 죽음이란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보는 순간에는요, 이 첫 번 사건은 원리 충격입니다. 요즘 아이들 워낙 많이 죽고 사고 많이 나니까 누구 죽었다 해도 별 무덤덤하지. 옛날에 이런 사건 한번 뻥 터지면요,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걸 입고 다녀야 되는 거죠. 대신에 무화과에 비하면 이건 참 좋은 옷입니다. 내가 이 좋은 옷을 입고 옛날에 본래 입고 있던 거에 비하면 이건 아주 못한 거지만은 그러나 어쨌건 이거 입고 다니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많은 잊을 수 없는 거는 이 가죽을 나한테 남겨주고 죽은 그 짐승에 대한 가슴 아픔은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바울 얘기 한번 해보셔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열심히 외친 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였거든요. 십자가를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로마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십자가 얘기 절대 안 꺼냈다고 그래요. 밥맛 떨어지는 얘기니까. 우리 화장실 얘기하는 거 비슷할지 모르겠네. 그 예의에 나가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씻다가 얘기하는 거는요. 그런데 이건 방으로도 다니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씻다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거였고 헬라인들에게는 그리 끼는 거였단 말이에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이 십자가 얘기를 바울이 널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마치 이거하고 비슷해요. 지금식으로 번역한다면.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감정 갖고 있으니까 목걸이도 하고 배지도 하고 이러잖아요. 초대교회 시절엔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이에요. 입에 담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저 우리 사형장에 가가지고요. 사형수 목조였던 이 밥줄. 이거 하나 끊어 와가지고 피도 조금 묻혀가지고요. 야, 이게 무엇이냐? 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죽었던 누구누구 사형수 처형할 때 섰던 건데요. 거기 들고 오면 어떡하겠어요? 마음 약한 사람 기겁하고 다녔게 볼지도 모르죠. 십자가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를 열심히 전했던 게 바울입니다. 그 개념하고 아담이 입고 다니는 가죽 옷 하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본다면 끔찍한 걸 걸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저 짐승이 죽었다라는 이것이 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라는 개념이 여기도 부엇이 묻어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간접적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얻는 중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들이 다시는 생명나무의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쪽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아, 영생하는 거 왜 막아요? 안 된다 했는데 묵고 영생 살아보면 안 된다. 그것도 좋은 답인데요. 그보다 더 좋은 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먹어도 되지만 지금 먹으면 안 된다. 왜요? 그럼 후손 올 때까지 살아야 힘들잖아.
그렇게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후손이 올 때까지 살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자꾸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런다, 저런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영생은 안 된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영생하는 건 안 된다.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그 귀한 모습 다 깨버리고 엉망이 된 이 상태로 영생하는 나무 따먹고 영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그 뒤에 저 수명 줄이는 대로 나타나 있어요. 이래도 900 이상씩 살았잖아요? 나중에 이 수명을 한 100년으로 줄여버리죠? 왜요? 이런 모습으로 너무 오래 가는 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역사를 진행하자는 의미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수명까지 줄이는 이유가 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길을 막아버리죠. 뭘로 막습니까? 누가 가시덤불 켰어요? 가시덤불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시덤불은 취소됐고요. 뭘로 막았죠? 두루도는 빼먹지 마세요. 두루도는 화염검. 화염검이란 칼은 칼인데 불이 팍팍 나오는 거네요. 가만히 있으면 피해가기 쉬운데 이게요. 빙글빙글 돌더란 얘기죠. 그거 뚫고 지나가려면 몹시 위험하겠다, 그죠? 그 옆에 또 누가 있죠? 지키는데? 그룹들. 여기 그룹을 보고 어떤 분이 성경에 GROUP가 많던데요, 이러잖아요. 이건 영어에 GROUP가 아니고, 그 천사를 의미하는 다른 글자입니다. 아, 그래서, 아, 성경 읽으면 참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길을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 보려고 용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 거기 가려고 그렇게 용을 써요? 생명의 신비가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보겠다고 지금 열심히 연구해가 좀 뭐 들어갔나요? 생명의 신비를 파헤치다 하고 북새통을 떨어갔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고 한번 잘못 터지면요. 가령 봅시다. 생명의 신비를 연구한답시고 유전자나 조작을 열심히 설명해다가 생판 낯선 이상한 놈이 하나 튀어나오면요. 사스 같은 놈이 튀어나오면요. 감당 못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는지 알 수 없는 현상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신비를 파헤친다 어쩐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 워낙 지금은 아직도 그냥 겨우 한 발짝 내딛는 꼴이기 때문에 뭐 별 걱정을 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로 한 발짝 들어가다가 이 화염검에 치이는 날이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이 오실 거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두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을 합시다. 왜요? 생명을 다시 얻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정돈하면서 제가 처음 했던 질문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3장이 범죄한 아담을 향한 징계냐 아니면 구속의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징계가 목표랄 것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것이 거질러 그냥 소뚜껑 같은 주먹으로 날려버리고 끝내버리고 저렇게 당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그렇게 찾아와서 질문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며 자신이 마음 상하고 아픈 것,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를 구구절절히 그 속에 묻어놓고 이러고 계시는 것은 징계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전 창세기 3장을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을 묻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는 구속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마 제가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3장이요? 3장을 보면서 괜히 아담과 하와가 말이야 이거 처음에 따먹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고생을 시켜놓고 이렇게 원망할 장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너무 보지 마세요. 이방지사 빼나는 거 다 찾아보면 뭐예요. 다만 그들을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것이 성경을 바로 보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3장 내에서 혹시 질문할 게 또 있으시면 맞춰놓고 갑시다. 아,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자. 최초의 여자 이름이 뭐죠? 어떤 함정이 있을까 싶어가 머리 굴리지 말고 아는 사람. 최초의 여자 이름은 하와. 두 번째 질문이요? 그럼 이분은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 애칭이요?
언어로 번역되는 것 따라서.
영유사는 이제, 나, 도가 티가 안 나요. 하와 하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하, 와, 자가 영어의 V자 발음이에요. 이 와 자가요. 하바,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바뀌고 영어로 바뀌면서 똑같은 글자가 발음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된 겁니다. 같은 글자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하와 이렇게 되는 걸 우리말로는 하와라고 옮겼고 뭐 영어나 헬라어 쪽으로 하면 그게 이브라고 되는 거죠. 원래 같은 철자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를 우리는 히브리 사람도 예수 우리도 예수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 하거든요. 그거 웃긴다. 우리는 피터 하는데 아 참 우리가 아니네. 아, 성경은 베드로라고 돼 있고 미국 사람들은 그걸 피터라고 하고요. 피르 이러죠.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옮기다가 제일 이상한 게 제임즈는 성경이 뭐라고 나오죠? 이건 안 외우고는 모르는 발음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제임즈는 성경에 명예상이에요.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메인 들어가는 게 참 나쁜
거예요. 근데 왜 영어는 그 고유명사법을 안 따르고 지네 발음대로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글자를 보면 그렇게 발음이 나니까 그렇죠. 같은 철자를 두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그 발음이 난대요. 우리는 옛날에 속리상이라고 영어로 써준다고 우리말 다음에 얘네가 우리말 철자에 맞춰서 이렇게 썼다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무도 속리상이라고 안 읽어요. 소그리 마운틴 이러고 그래서 논쟁이 붙었어요. 이거 우리말 표기로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서양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송리 S-O-N-G-N-I 요래 써줘야 되냐 논쟁이 붙었는데요. 송리산을 써는데 왜 소그리 마운틴 간지 아세요? 속 S-O-G 리 R-I 이거 보세요. 딱 소그리지. 그러니까 외래어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상상도 못하도록 발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거 생각하면 하와나 이브는 같은 단어 같은 사람인데 이 외국말로 발음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났을 뿐인데 동일하다는 거 알고 계셔요. 아니 누가 하와인데 이브는 뭐야 하고 몰라가 저절 내지 말고요. 전혀 달라 보이는 것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왓자가 히브리 말로 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영어의 무하고 그 같은 말입니다. 자, 요건 막 보너스로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기다립니다.